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제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장신구야 뭐 귀에 걸든 코에 걸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현령 비현령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이 성경을 왜곡해서 보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참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이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참 꽤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의 가게나 이 오피스를 심방해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벽에다 걸어둔 이 성구가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본 것보다도 어느 벽에 걸려있는 액자나 벽걸이나 무슨 서예 표구 등으로 이 말씀을 본 그런 횟수가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자기 비즈니스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벽에다 걸어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축복하는 귀절이 아닙니다. 우선 그 문구는 하나님이 주시거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빌닷이 욥에게 책망 내지는 권면조로 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욥은 상당한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죽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몸에 악천까지 생기는 그야말로 이 삼중고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에 욥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 속에 처해 있어야만 하는가? 욥이 이런 어려움 속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친구들이 찾아가면 함께 아파하거나 위로해야 되는데 이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친구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욥아 네가 숨겨놓은 죄악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서 현재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8장 1절부터 보면은 수하 사람 빌닷이 말하기를 네가 언제까지 거센 바람과 잘못된 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자녀가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토설하고 그리고 너 회개해라. 그러면은 지금 네가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쫄딱 망한 것 같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잘 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회개하라. 그러고는 그 다음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앞으로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실패가 숨겨진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지금 설명하는 귀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맥이나 전체적인 흐름은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그저 내 마음속에 쏙 들어서 기분 좋게 하는 한 단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특히 창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뭐 이런 성경 귀절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잘못 해석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저희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같은 책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이 성경 말씀의 오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서 왜곡하는 그런 현상뿐이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언젠가 제가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교인들에게 아주 두툼한 봉투 하나씩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이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만 1000번 재물 드리기 운동이라. 1000번 재물 드리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받은 사람이 매일매일 새벽기도 할 때에도 주일 예배 시간에도 수요일 예배 시간에도 어디 구역예배를 드리면 구역예배 시간에도 첫 번부터 1000번까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그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예배당을 앞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1000번을 헌금하게 하는 1000번 재물 드리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운동의 시작은 성경에서 나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에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때니까 그저 큰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러분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제사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번제, 소제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번제인데 솔로몬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이 기사가 열왕기에 그리고 역대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역대기하 1장 6절에는 그것보다도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천 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1천 번 제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1천 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번, 이 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한 번, 두 번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번제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번제를 한 번 드릴 때 짐승을 한 마리 받은 게 아니라 무려 1천 마리나 되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짐승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 번제를 드렸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죠.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재물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바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사하는 뜻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여기에 그 중심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천 번제는 앞으로 받을 복을 위해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물 드리기를 원했으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짐승을 한꺼번에 번제로 드렸겠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걸 몰라서 왜곡했는지 아니면은 일부러 그렇게 왜곡했는지 모르지만은 한때 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걸 흉내내서 교회 행사로 들여온 것이 1000번 제물 드리기 운동으로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에 유행했는지 모르죠. 지금도 제 친구 그 교회와 많은 교회에서 이 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저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라는 것은 숨겨진 뜻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나름대로 교인들을 훈련하고 신앙에 집중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 복받기 원하는 그 세상의 움직임이 교회 안에 그대로 여과 없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이 땅에 복받는 것이 신앙에 복받는 것처럼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잘못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채택한 이 요한 3서 불과 한 장밖에 되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마만큼이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귀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197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이 됐습니다.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 책을 구해서 읽었고요. 그리고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팬이 되어가지고 그 설교 테이프를 듣기도 하고 하여간 이 영산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거의 다 사가지고 읽었습니다. 저희 처갓집도 이 부산에 계셨는데 서울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가 매주마다 공수되어 왔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 목사인 사위 저에게 주셨어요. 이러니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지만은 곽선희 목사님 그리고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 그리고 서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뭐 여러 목사님들의 그 설교 테이프를 그래서 이만큼의 저희 집에도 지금 그게 한 창고에 꽉 차있어. 한 2천여 개나 되더라고요. 예, 그때 그걸 다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예, 들어보았습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이 그전부터 설교 때 자주 인용하기는 하셨지만은 1979년도의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후로부터 한국교회의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을 기초로 해서 만든 나름대로의 이 순복음교회의 교리입니다. 최근에 제가 순복음 신학에 대해서 찾아보았더니만은 여전히 이 삼박자 구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삼중축복으로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순복음 교단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세 가지의 복이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오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복된장, 오복간장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래오래 사는 복, 건강한 복, 가족들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수부강 네, 호종명 뭐 이라고 해서 뭐 이 다섯 가지의 복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늘 전해 내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전에 보면 예전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한국 식당에서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데 그 밥 뚜껑에 보니까 거기에 복복자 한문을 새겨놓았고요. 숟가락에도 복복자를 세워놨더라고요. 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자개밥상에도 새겨놓았고 장롱 문짝에도 새겨놓았고 방석이고 이불 호청이고 간에 예? 어디까지 뭐 없는 데가 없어요. 바로 이런 문화를 교회가 그대로 수용한 채 이 요한 3서 1장 2절이 말하는 것을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 말씀을 그냥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당연하다. 그런데 그 복이 뭔가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손들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고 뭐 하나라도 빠지고 하나님으로도 복을 하나라도 못 받은 사람은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숨겨진 죄악이 있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 생각하는 이 잘못된 경향성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은근히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거 사실 네가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이 말은 당시 로마 시대 때의 상투적인 글귀였습니다. 옛날 이 로마 시대 때에는 편지 초두에는 건강을 먼저 물었습니다. 우리 뭐 군대에 있을 때에 부모님에게 편지할 때 아버님 전 상서, 어머님 전 상서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와 똑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동생 아폴로니우스에게 문안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내가 강건한 것 같이 네가 강건하기를 바라고 또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우리말로 보면 좀 달라 보이지만 이걸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건강을 위하여 비는 이 기도문이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는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이레네우스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의 기도문이나 아주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당시의 편지 서두에 아주 상투적인 글귀였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널 위해서 기도한다. You call mine.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가 있다.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네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라는 말이 나오면은 앞에 말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 네 영혼이 굉장히 잘 된다. 자, 영혼이 참 좋다. 응?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는다. 그래서 나는 매우 기쁘다.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건강과 육체의 강건과 범사에 형통한 일, 이것이 동일한 그 선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본문의 이 편지 글 속에서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은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가이오의 현재적인 그 삶, 그 가이오의 현재적인 그 모습에 이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뭐 얼핏 보면은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잘 이해하기 어려운 영혼 문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헬라를 보게 되면 그게 그렇지를 않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영혼이라고 하면은 푸니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헬라어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이 푸니우마와 푸시케를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 4월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에 속한 사람을 푸니우마티코스, 육에 속한 사람을 푸시케코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푸뉴마코스, 성령에 속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자기의 삶의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푸시케코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한 3서에서 내 영혼이 잘 됐다 할 때 이 영혼이 잘 된 사람을 말할 때에 푸니우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푸니우마란 단어를 쓰지 않고 푸시케란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풀어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내 영혼이 잘 됨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다. 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얘기를 하더라. 특별히 너는 너의 삶의 태도나 생활의 습관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겼고 공동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아주 충실한 신자라고 하는 것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걸 알게 됐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삶의 태도가 그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는 여태껏 어디에 기준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의 기준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장로 요한이 듣고 지금 기뻐한다고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땐 날 위해서 재물을 축적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보다도 참 딱하고 어려운 사람이 왔을 때에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늘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으로 삶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배려함이 없이, 공동체에 대한 배려함이나 이해함이 없이 늘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을 바울은 푸시케코스라고 했지만 오늘 그 푸시케가 전혀 다른 말로 이 본문에서 쓰이는 것은 바로 그 결정과 판단의 자리에서 이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잘 선택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적인 태도를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다. 본문으로 택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5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네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정말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을 8절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요한은 지금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칭찬을 받는 이유는 바로 가이오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 그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결정에 있어서 가이오는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이 신실한 가이오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라. 지금 요한이 이렇게 권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삼중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건강도 범사도 염려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조영기 목사님이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나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저희 때문에 그렇게 왜곡된 것을 또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그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쓰여진 책, 그 책이 500만 권도 더 팔렸는데 그게 한국어로도 또 번역이 돼가지고 수백만 권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영향을 많이 끼쳤을까? 사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리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 그저 첫절부터 끝절까지 여러분 마르고 닳도록 한번 찾아보세요. 야베스가요 역대기에 거기 한 번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그냥 한 번 등장하고 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땅을 달라는 얘기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어떤 뜻입니까? 어떤 좋은 신앙인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파급된 게 뭡니까?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환난을 만나도 어려움 겪지 않는 그런 인생 소위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저 세상살이에 그저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모든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 무덤에 가서 있을 일들이죠. 이 세 가지 복에 초점해서 또 다른 삼중 축복을 펴내서 이 책이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저 수백만 권이 팔렸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 책의 짝퉁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묵상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꿈을 꾸는 야베스의 기도,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 여성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 원리,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정말 비중으로 따지면서 훨씬 더 비중 있는 기도문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하나의 기도에 불과한 이 기도가 이렇게 많은 책들을 양산하고 사람들에게 그 큰 영향을 끼쳤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자의 잘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리석게 숨겨진, 철저히 숨겨진 그 개개인의 탐욕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샤머니즘이 종교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샤머니즘의 영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 샤머니즘 말이죠, 무당과 점쟁이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인들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무속 종교인들 전부 다가 이 샤머니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요즘 무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 등록된 무당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는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무당이 50만 명이고 등록되지 않은 무당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은 아마 80만 명, 한 1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이 돼요. 제가 그 비슷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한국에서 이 효성교회에 있을 때에 청년 30여 명을 이끌고 저 지리산 산 꼭대기 노고단이라고 하는 그곳에 불과 아주 50여 가구밖에 살고 있지 않은 조그만 동네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 중에 노고단 교회, 교회가 작고 동네가 작다가 보니까 거긴 목사님도 없었어요. 그 교회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그 지역에는 불교의 영향이 커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마을에 가보았더니 불교보다도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마을을 다 그냥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이름이 신모, 아마 귀신 신자에다가 어머니 모자 아마 그렇게 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모라고 일컬어지는 무당이었어요. 우리 준비팀이 수시로 올라가가지고 벽보도 붙이고 가가오 방문해서 전도지도 드리고 뭐 그저 아주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를 참 잘했습니다. 그저 50여 가정이 있다고 하기에 고무 다라이, 여러분 다라이 뭔지 아시죠?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 누런 거 갈색 고무 다라이 한 50개를 준비해가지고 또 아이들에게 나눠줄 학용품도 준비해서 약속한 날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 그 마을 어른들은 한 사람도 안 나타나고 어린아이 셋밖에 오지를 않았어요. 선생은 30명이나 되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더라고요. 선생 30명에 배우는 아이 3명.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알고 봤더니만 그 신모라고 하는 무당 할머니가 광고지를 보고서는 동네 주민들에게 교회 행사 가지 마라 한마디 탁 했더니만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거두절미하고 좀 짧게 얘기하면은 그 무당 할머니의 손자가 여름 성경학교 그저 구경삼아 자전거 타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넘어져서 돌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 소식 듣고 우리 청년들의 프로그램 다 없애버리고 철야기도 하면서 우리는 10시간에 이르는 그 수술이 잘 되도록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수술을 잘했고 우리 기도의 결과로 수술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무당 할머니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에게 자기가 뭐 하나님 믿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마을 주민들에게 그 교회 행사에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정도. 응? 예수 믿더라. 하나님 믿더라. 이건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 딱 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한 150명이 와가지고 고무 다라이가 부족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큰일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그 여름 성경학교 봉사활동 그리고 수련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길에서 느낀 게요, 우리가 그렇게 정성 들이고 기도하고 정성을 쏟아부어서 전도해도 잘 안 되는데 그 무당 할머니가 한마디 딱 하니까 아, 그 영향력이 보통이 아니더라니. 우리나라는요 예전부터 들어왔던 종교 속에 이 무속 종교들이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주자가래 아시지요? 주자가래라고 하는 이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무속 종교와 합쳐지면서 중국의 그 유교와는 상당히 다른 제사문화, 조상 숭배 사상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불교의 승려들이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점치고 앉아있고 산신각 만들어놓고 절하게 해가지고 돈 받아내고 이게 다 무속 종교의 영향입니다. 사실 이 진짜 불교는요 대승불교 소승불교 찾아가 보십시오. 그런 불교가 아닙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불교가 그렇게 타락했어요. 무속 영향입니다. 무속 종교의 그 영향받은 거예요. 그런데 불교와 유교만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무속 영향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 무속 종교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복을 누리면은 신이 나를 사랑한 거고 내가 애군이 끼고 마가 끼어서 그쪽 용어 제가 지금 썼습니다만은 인생이 좀 잘 안 풀리는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신이 노한 거기 때문에 곧 한번 하고 신을 달래줘야 되고 이게 저들의 어떤 신학적인 토대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중 축복 혹은 이 기복주의적 신앙에서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복받고 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고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물을 잃거나 갑자기 집에 도둑이 들거나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이런 착각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기복주의적 삼중 축복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아세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우리 신앙의 열조들, 그 신앙의 위인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때는 가난하게,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세상적 핍박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아니 우리 실생활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먼저 시샘말로 좀 짜증나는 일 생기면은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무슨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에 무슨 손실이 있거나 뭔가 여의치 않으면은 애군이 몰려온다고 생각하고 그 무속 종교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이 아 왜 내 인생 내 하나님 잘 믿는데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언제 성숙하고 언제 성장합니까? 모든 것 그저 누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내게 무슨 재물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택할 건가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택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택할 것인가 뭐 이것저것 다 귀찮다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 거인가 아니면 좀 귀찮더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날 숨기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거 판단한 그 지점에서 그 시점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판단하고 주님을 따라 판단한 그 순간 내 영혼이 잘 되고 그와 더불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한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은혜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교회가 정복당해서 끊임없이 무속 종교와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러한 사상들이 베개 위에도 복복자 새기고 무슨 수저에도 복복자 새기고 옷에도 복복자 새기고 가구에까지 복복자 새기고 살았던 그 습관이 우리를 장악한 나머지 지금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복 주옵소서라고 세상복이 인생의 목표이고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이 가이오처럼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영적인 혁명가, 정말 진리에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런 사람이니까 세상이 말하는 범사의 복, 건강의 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100% 내어드리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라고 하는 말씀.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게 힘들죠. 어렵습니다. 저도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달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이야말로 힘든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복주의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세요. 혹시 그렇다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의 협력자가 되는 이런 복을 누리고 주님의 그 음성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복을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